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너가 나를 알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기에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는다, 고통을 당하는다, 고난받는다는 것에 집중하며 베드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셨지만 만약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어느새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거룩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말씀의 중심인 예수를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어떤 세상의 풍조에 어떤 세상의 그 두려움에 세상의 걱정에 세상의 근심에 우리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라는 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낸 자가 곧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도들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보다 먼저 된 사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제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의 가정에서 회당에서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리더인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그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인물 그들이 만나고 싶고 또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지만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는 그 나라가 온전히 구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지만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리더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도리, 자신을 그 예배하고 섬기는 그 신앙의 핵심인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모세는 첫 번째 믿음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한 믿음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사도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인데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존귀한 믿음의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을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짓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든 집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은 또 짓는 또 지은 후에 그 오너십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들이면서 믿음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욱 존귀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귀한 믿음의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의 사도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의 사도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예배하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어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어떤 명예,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어떤 지위 그런 것에 집중할 때 그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 되냐면 사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도가 필요하고 믿음의 사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건 뭡니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곧 돌 같은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요일 말씀이 그래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본문만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사야 51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 동시에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 유대인들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저렇게 죽고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완고한 그 백성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죽음이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유대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고백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그 지위를 잃을까 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 삶,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경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악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악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질 때 홍해를 바라보고 건널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막 완고해집니다. 어렵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같고 안악자손이고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 엄청난 능력,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마음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완고한 마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낙 자손과 같은 그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애굽의 바로를, 바로의 군대를, 광야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냐?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사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3장 1절에 함께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에서 함께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서로를 지켜주고 죄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믿음의 교제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 양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보낼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다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고 나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랄수록 나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도 나오면 어떠한 예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상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우상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그 교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냐면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하고 왔는데 그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시험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시험 드는 거예요. 술, 담배가 구원과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기로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서 내가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왔는데 예를 들면 교회 구역 모임에 갔는데 같이 뭐 장로님이나 목사나 뭐 누가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가 한 잔 드세요 한다면 시험 들 것 같아 안 들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자유하지만 내가 그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그 확답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제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동시에 너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에 충실해야죠. 그것은 거룩한 삶, 분명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동시에 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감격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것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진실했어요. 처음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쁨을 알았을 때, 예수를 믿고 예배를 했을 때 그 감격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작은 곳에서도 기뻐하고 작은 섬김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